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본문 말씀을 11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원래 의도한 본문은 9절부터입니다. 9절과 10절을 뺀 것은 9절과 10절이 같은 말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온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엘리야와 대담을 나누시는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약하던 선지자고 그가 활약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아합 왕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의 시대를 걸쳐서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악한 선지자가 활약할 때 가장 강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많은 권능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행하셔서 이스라엘의 참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내는 사건들이 열왕기상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며 이스라엘 땅에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 저주를 내리셨을 때에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내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밝혀내시고 거기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셨을 때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한 것도 엘리야였고 엘리야는 이로써 큰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 온 이스라엘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능력의 종,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능의 그 손길로 역사하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극도로 지치고 분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내산의 한 동굴에 자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을 걸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읽히십니까? 이 말씀이 저는 엘리야야 여기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왜 여기에 와 있느냐로 읽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자리를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하시죠.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대답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여기 있느냐? 여차저차해서 이세벨의 칼을 피하여 겁이 나서 도망와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가 대답이 아니라 엘리야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으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렇게 해서 나만 남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대답 속에 엘리야의 이 하나님을 향한 대답 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그런 어떤 원망의 마음이 읽힙니다. 엘리야의 이런 원망 섞인 대답 뒤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십니다.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터치면서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후에 지진이 나는데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후에 불이 일어나는데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시죠. 엘리야도 만만치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고집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그 큰 일들을 감당을 했겠지요. 엘리야도 지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답으로 하나님께 응수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대답에 대한 또 응답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드러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대답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 가만히 계시느냐?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 암담한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요구를 엘리야가 해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정말 절절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경합을 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만든 여호와의 단 위에 제물을 또 그 위에 쏟아부은 열두 통이나 되는 물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불을 내리셔서 다 사르고 거기에 쏟아부은 물들까지도 다 증발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에게 경험케 했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상황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이대로 내버려 두셔서 결국 이 지경에 이르게 하십니까가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을 일으켜 보여주십니다. 그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는 위력을 보이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고 불 속에도 거하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질문 겸 책망 겸 하셔서 똑같은 질문을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엘리야가 기대했던 대로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역사하지 않겠다. 나는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침묵에 가까운 그 작은 음성과 같이 드러나지 않지만 꾸준히 조용히 나의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대답해 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눈을 분명히 뜨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를 살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대답에 대해서 엘리야의 불평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강하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는 이미 한물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저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강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 엘리야의 이런 원망 섞인 대답은 단순히 불평이나 하나님을 향한 불만의 토로가 아니었음을 로마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는 이 불평 또는 대답, 원망 섞인 어떤 대답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속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253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단순히 왜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는 심판을 청원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 말이 고발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고소인으로서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청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엘리야를 향한 질문,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가 해답을 얻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청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계시는 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신의 산으로 하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야 됩니다를 강하게 하나님께 강조하는 거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고발에 대하여 심판의 청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새 이스라엘 이방 나라의 어떤 왕을 통해서 그리고 새롭게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조를 통해서 또 너의 뒤를 이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예후를 통해서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노라고 답을 주시죠. 그런데 엘리야의 원망에 따르면 이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엘리야 한 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네가 너 하나만 남았다고 하니 그 심판이 너의 그 고발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스라엘은 너 하나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내가 나의 사람 7천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천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7천명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7천명이라는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닐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생각했었던 바 자기 외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데에 비해서는 분명히 충분히 많은 숫자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지지 않은 사람 7,000명을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숨겨 놓으셨다, 심어 놓으셨다 하는 이 사실이야말로 바람 가운데, 광풍 가운데, 또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도 모르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모르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도처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남겨 놓으심으로 이스라엘을 심판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봤던 그 로마서 11장 계속되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 7,000명의 정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전혀 일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조용히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편으로 이 7,000명의 사람들을 곳곳에 숨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단지 엘리야가 몰랐을 뿐이죠.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자기가 펼쳐냈던 사역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서 영적인 침체 상태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움을 벌였고 그들을 다 돌이켜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이세벨이 혈기가 등등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건가, 이스라엘을 뒤집어 놓지 않으시는 건가 하는 불만으로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보면 두 눈을 부릅뜨고 보면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면 볼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상태에 관해서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어두운 면에 이스라엘의 어두운 상황에 집착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 남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었지요. 그러나 열왕기상 앞에 부분들, 오늘 본문 앞에 부분들을 읽어보시면 엘리야 말고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름 붙여진 사람들이 100명 이상, 최소한 100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 말씀이죠. 이 3절과 4절 말씀에 오바디아라고 하는 아합의 신하가 소개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디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디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디아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100명이 등장하고 그 100명을 목숨 걸고 구출해낸, 공개한 오바디아라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101명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전쟁에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지 엘리야는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큰 교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런 교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세미한 방법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가고 계시는지를 그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소명 세 가지를 주시죠. 아까도 확인했다시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을 삼는 것과, 림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는 것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를 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깁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는 일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충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성실하고 조용한 방법으로 내가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셔서 시내산을 떠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 시내산을 떠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떠났을까요? 처음에 그가 올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왔겠지만 자기의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또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갈 때는 그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놀라움을 찬양하며 또 그것들을 확인하며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로마서 1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을 이렇게 경탄과 찬양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대독해드리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마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에 성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또는 특별하지 않아도 너무나 평범해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찬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피조물 된 우리의 한계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신앙인으로서의 겸손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일을 추진해 가고 계시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어떤 소명, 어떤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다 파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어떤 자리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엘리야에게 이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일에 헌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는 일,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쉬지 않고 진행해 오셨습니다. 엘리야는 비로소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 가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확인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엘리야가 일했던 것보다도 더 열심히, 엘리야가 일했던 것보다도 더 꾸준히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엘리야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을 때 엘리야는 비로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뜻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책임을 각자에게 책임지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으로 또 헌신하는 것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 엘리야처럼 드러난 사람들 뿐만 아니라 7천명의 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순종해야 될 책임과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탄식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는 절망적인 메시지도 들립니다.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에는 이제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한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점들을 부끄러워해야 하고 또 아파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책임의 영역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교회의 운명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교회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일이 아니라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오늘 내가 속한 자리에서 너의 역할을 감당해라 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에게 또 다른 소명을 주셨듯이,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7천명의 사람들에게 거기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기를 요구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국교회의 앞날을 걱정하기 전에,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기 전에 내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또 그렇게 각자의 자리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과, 내게 어떠한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것, 내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 잘 감당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감추어진 자리에서 헌신하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